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저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다가 잠깐 사도행전으로 와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1장 8절 말씀으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본 후에 다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조금 다음 시간까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일곱 교회에 주신 두아디에라 교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사명이고 또 얼마나 영광된 특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 천국 축복과 지옥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법정 용어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증인들의 고백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누시고 그에 따른 축복과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중대한 사명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분.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왕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권세를 주시며 명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부르심, 우리 삶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있었죠. 이 사명을 누구에게 이루게 하셨는가? 단순히 개인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명을 맡기신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 당시 때에는 누구였어요? 사도들에게 맡기셨죠. 우리 사도들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사도시대가 지난 후에는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이 땅의 어떤 선교단체? 이 땅의 어떤 기독교적 모임? 아니에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주어 이 교회가 땅에서 메고푸는 것을 하늘에서도 메고 풀시겠다. 다른 곳에 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하세요. 교회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 이 사명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된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특권인가를 깨달으며 기쁘게 이 사명을 이뤄나가야 하는 거죠.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1장 8절을 뭐 외우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전도에 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이 하는데 좀 더 이 사명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구원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전도의 그 사명을 주시는 지상명령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요.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대가 임했길래 이 사명이 주어지는가?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마침내 약속된 성령님이 오심으로 어떤 시대가 임하느냐?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때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가 임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1장 5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어떤 역사가 시작되느냐? 성령 세례가 임하는 때는 이제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가장 복된 시대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의 시대, 성령 시대, 가장 복된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어떤 징조와 기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약속들을 주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약속이 뭐냐? 그날에 성령님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28절 또 내 신을,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구절들이 참 너무 다르게 풀려지는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의 공통된 약속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부어지시는데 그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민, 하나님 백성들, 땅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짐으로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그리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 온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 성령님이 부어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사야서에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8절 이사야서를 좀 많이 볼 텐데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영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성신의 다른 말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때에 메시아 왕국이 서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의로 다스리는 때, 그 백성들의 평안과 안전이 거하는 그 나라에 속하여 그때가 언제냐?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때. 결국 성령님이 부어지실 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 그 뒤에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보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43장 10절에서 12절.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날에 성신이 부어질 때, 성령님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을 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느냐?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와 교회로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증거하게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45장 22절 가보세요.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45장 22절. 그렇죠? 21절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 뒤에 49장 6절 가보세요. 49장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구절들을 잘 연결을 해보시면은요, 장차 마지막 날에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신 종의 증거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베풀어지는 때,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 백성을 불러모아 하나님 나라로 모으시는 때가 올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모든 구절들에서 연결되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일단 성신이 부어지시는 것, 그죠?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죠.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바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결국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세워질 것이고 그때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현실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현실을 교회가 증거하여 하나님이 교회로 자기 백성을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에 먼저 누구에게 성취되어야만 우리에게 성취될까요?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야만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취되지 않고 우리에게 성취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죽고 천국에서 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죠. 그것이 먼저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방금 읽었던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종이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도 먼저 누가 성취하시냐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먼저 성령님이 부어지십니다.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신의 참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증인된 종,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종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의 왕국 그리고 천국이 이 땅에 함께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증인으로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구원을 베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천국에 임했음을 교회를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게 하시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왕국은 어떠한 왕국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부어질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약속을 아는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성령님이 부어질 거다, 성령님이 임할 거다 했더니 구약의 제자들이 딱 눈치챘어요. 아,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부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설 것이라고 세워질 거라고 약속한 거를 기억한 거죠. 수도 없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묻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걸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며 올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은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같은 세상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지심으로 세워지는 왕국, 성령님이 부어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통치 영역, 이제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 곧 천국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했던 것처럼 한 신앙 고백을 통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 천국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원리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자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국으로 회복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제자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회복될 줄 알았어요. 곧 세워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지고 싸웠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회복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걸 놓고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그리스도고 왕국이고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소망이 다 무너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구원을 먼저 성취하셔야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를 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야만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질 거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부어지심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다시는 무너지거나 멸망을 당할 수 없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속한 성도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는 그 왕국에서 끊쳐지거나 쫓겨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까 에스겔서 읽었죠?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곳. 그 왕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는 성령님의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 왕국, 곧 천국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뤄나가실 때에 누구의 권능으로 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는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왕국을 확장해가고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권능을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어떤 권능을 받으셨나요? 성령님 임해서 권능을 막 내가 받았어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왕국에 속한 성도들은 다 이 권능을 받았는데 어떤 권능을 우리가 받았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권능을 받은 건가요? 신비한 체험을 막 해서 막 권능을 막 행사한 거예요.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막 행하고 아니면 이 세상적인 힘이나 권세, 세상적인 부요함을 얻고 번성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걸로 권능을 받은 건가요? 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어디에 속한 권능이냐? 천국에 속한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지신 권능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권능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권능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권능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우리 삶에서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셨죠?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맨 끝에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집회를 한번 했더니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어쨌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뜻이죠. 무엇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받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일시적으로 방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복음이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죠. 지금은 성경이 다 쓰여졌잖아요. 공통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나타나는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단 세상적으로 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나타났다면 사도들이 막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고 막 부요하게 되고 막 엄청난 세상적인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힘도 없이 환난과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확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 삶이 보여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부어져서 권능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 권능이. 우리는 봐요. 왜? 누구를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많은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예수님 알아가고 그 예수님 사모하고 그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삶 자체가 성령님의 권능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고통받는 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배에 힘쓰며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삶을 증거하는 우리 곽 집사님, 서상경 성도님, 그 밖에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죽기까지, 고난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사신 그 예수님. 형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령 충만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복음 붙들고 인내로서 살아가는 자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자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만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족속들이 차별 없이 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우리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뭐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땅끝. 땅끝이란 물론 지역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이제 복음이 이제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끝을 맺거든요. 물론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땅끝이라는 의미는 모든 족속, 인종, 뭐 어떤 차별도 다 없어지는 현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역적, 인종적, 뭐 남녀간의, 종과 자주자간의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크게 큰 소리로 가로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민족 간에라든지 인종 간에라든지 남자 여자 종과 자주자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것이 땅끝까지예요. 이것이 어떻게 증거되게 하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차별 없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교인이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땅끝까지의 모습이 보여지는 여러 인종들이 여러 언어를 가진 분들이 물론 영어를 다 하시니까 오지만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 다른 지역에서 우리 김원환 성도님은 저기 또 거기서부터 뭐 모든 곳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주셨다는 게.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상명령이 주어지는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지상명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순서를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국으로 세워졌을 때는 그 반대였어요. 예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유대 땅 즉 가나안 땅 중심으로 그것도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중심으로 땅끝에서부터 모여야 했다는 거죠. 구약은. 그죠? 땅끝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도의 개념은 신약하고 완전히 반대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은 거꾸로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해야 하는 것이 구약의 전도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증인이 되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전으로 와야 됐고 기도 드릴 때도 다 어디 바라보고 해야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해 철저히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구약은 예루살렘이 제일 끝이었습니다. 거꾸로였죠. 땅끝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고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을 그곳에 두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을 때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구약은. 그리고 포로기 때 이방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구원 역사적으로 아직 하나님 왕국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속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했고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새 성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거하시고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를 향해 계세요. 새 성전 누구인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새 성전된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이라고 해도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왕국이 임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 눈과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여러분 서로서로 바라보시면 성지순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대 땅이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때가 왔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이 지상명령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새 창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지상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모든 구원, 새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야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 그래서 명령을 주실 때 우리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전하게 하시는데 땅끝이나 이방인대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때는 이방 땅에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명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땅끝까지 가라고 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이 다 누구에게 대신 퍼부어졌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져지는 시대, 다시 말하면 심판받아야 될 옛사람에서 다 죽게 하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대.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신 백성들을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새 창조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는 아담과 이브에게도 창조 명령을 주셨죠. 그 창조 명령하고 예수님이 구원으로서 새롭게 창조하신 백성들을 이제는 천국에 속하게 하시며 주시는 창조 명령. 새로운 창조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닮아 있어요. 어떻게 닮아 있을까요? 첫 번째 창조 명령은 뭐였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육체적인 명령이죠. 육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창조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를 참여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 창조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창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여 이제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로 불러 모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사역,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에 교회와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셔서 천국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부르시고 이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국 꼭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꼭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해야만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모든 교회의 사역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삶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지판처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왕국을 보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삶, 예수님처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삶을 살며 인내하는 삶,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내가 속한 하나님 왕국이에요. 결국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각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고난과 핍박받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 삶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즉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삶. 그래야 우리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 또한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시며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로 우리를 굳게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이 모든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더욱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 닮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영광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교회와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